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0월 10일 목요일 나사로의 부활. 요한복음 11장은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걸린 슬픈 소식, 그의 죽음에 대한 애곡, 예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매들의 비탄,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등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는 여정을 이틀 늦추셨고 심지어 더 일찍 가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행동은 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그의 시신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체하셨던 것은 뒤에서 일어난 기적을 더욱 놀랍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리다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있겠는가?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 당신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38에서 4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심으로써 당신이 세상의 빛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요한의 주제를 강력하게 증거한다. 이 표적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에는 참혹한 역설이 펼쳐진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으나 그런 때에도 어떤 이들은 그분을 죽여서 막아보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더 이상의 예가 있겠는가?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셨다. 묵상, 당신도 어떤 소식 때문에 눈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예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것과 그분이 때로는 지체하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용기와 소망을 제공해 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지체하신 이유.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시대의 소망 529. 주님, 저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주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초조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심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마침내 드러난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내 드러난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모습, 그 세 번째 추악한 모습이 바로 분노였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방법과 또 학문을 토대로 한 그러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이 학문을 토대로 한 이 분노 해결 방법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첫째는 분노는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때만 분노의 결과가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 그 분노는 사그러들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 때문에의 논리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논리가 서로 차이가 있는데, 뭐뭐 때문에의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의 논리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선택이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선택에 따라 분노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선택을 잘해서 결국은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선택하면 분노는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행복을 선택하겠다. 남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행복을 선택하겠다. 남이 나를 비방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행복을 선택하겠다. 남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행복을 선택하겠다.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이 따르고 분노를 선택하면 분노가 따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문제들을 살펴서 이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분노가 우리를 죽입니다. 분노가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2007년 1월 19일 부산에서 한 주부가 부부싸움 중에 19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였습니다. 39살의 A씨가 남편인 43살 B씨와 부부싸움 중 뛰어내린 사건으로 조사 결과 남편 B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아파트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아내가 격분하여 자살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탤런트인 이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로 인해 격분해서 자살했습니다. 2006년 4월 24일 부산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남편 68살 된 김모 씨가 62살 된 부인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극약을 마셨지만 아들의 신고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원인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인병의 주요 원인은 불건전한 생활 방식에서 옵니다. 흡연, 음주, 불균형한 식사,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질병의 80에서 90%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분노는 핵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분노를 심하게 경험한 사람은 분노를 약하게 경험한 사람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65%나 더 높습니다. 분노를 많이 경험하는 흡연자는 보통 사람에 비해 금연 프로그램을 중도하차하거나 금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흡연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12배나 높습니다. 금연 후에도 다시 흡연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여학생일수록 비만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분노를 별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67%는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기상하지만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33%만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기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국과 미국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가장 치명적인 사망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과 암인데 이것이 바로 분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심장마비나 협심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약 3배나 높습니다. 또한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드물게 경험하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생이 3배 정도 높습니다. 분노를 지나치게 표출할수록 뇌졸중 발생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참는 게 좋을까요? 속으로만 계속 쌓여놓고 분노를 참는 것이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일까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과 위스콘신에 있는 이커역학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매사추세츠주 주민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작정 참고 사는 아내가 남편과 싸우는 아내보다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분노를 억제할수록 암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는 사람일수록 암에 잘 걸립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치명적으로 분노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반면에 또 분노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도 그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를 낼 수도 없고 분을 삭힐 수도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것은 분노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0세였던 케이시는 꽤 많은 돈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 케이시에게 가까운 주변 사람 중에 사업을 하는 엘씨가 1년에 50% 이자를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엘씨가 확실히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상속받은 모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엘씨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케이시는 절망감과 배신감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불면증은 물론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아서 본래 체중도 48kg에 불과했는데 2주도 지나지 않아서 3kg이나 빠졌습니다. 그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증, 호흡곤란으로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늙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로 끔찍했을 것이다. 그러나 젊어서 당했으니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비싼 수업료 덕분에 내 평생에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엘씨도 인생이 얼마나 잘 안 풀렸으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 일은 그만 잊어버리자.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 이제부터 새 출발하자. 이렇게 심기일전한 후 그는 조금씩 건강이 회복됐고 그 사건이 벌어진 후 한 달이 안 되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분을 내도 분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게 해쳐지고 참는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그 자신에게 심각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지혜로운 분노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좀 더 나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그것이 오히려 심기일전하여 또 다른 중요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분노를 초기에 제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를 초기에 제압해야 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울산에 사는 38살 된 주부 A씨가 화이트데이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화이트데이 날 회사원인 남편과 동네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귀가 도중 커피 마시러 가자고 남편에게 제안했지만 남편은 그냥 집에 가자며 거절하고 집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베란다에 있던 꽃 화분을 던졌고 이에 격분한 남편이 A씨의 뺨을 두세 차례 때렸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아내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분노로 자신이나 상대방을 죽이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때론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분노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경험할 때 터널 시야를 갖기 때문입니다. 즉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정보 처리가 제한되어 상대방을 어떻게 혼내줄까에만 온 정신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급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각종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 범퍼와 뒷 범퍼에 조그만한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물체 가까이 되면 삑삑삑삑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또 그것이 화면도 비춰줘서 뒤로 후진하거나 또 파킹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럼 자동차에 있는 각종 경보 시스템이 위험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신호를 통해 알려주는 것처럼 분노에도 관련된 증상들이 있고 그 증상들을 발견할 때 분노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거기에 관련된 증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분노와 관련된 증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초기 대처가 힘들어져서 작은 분노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살인범죄 분석 결과 3분의 1은 우발적으로 인한 발생이었습니다. 2005년 1,091건의 살인사건 중에 1,145명의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그들이 살인을 저지른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밤에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가족이나 애인을 죽인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이 순간의 화에서 비롯됩니다. 분석에 의하면 이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는 막심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이 가족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욕설, 폭행, 싸움, 기물 파손 등도 분노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초기에 제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분노를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것은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분노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십니까?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때의 분노가 폭발하는지 그 정도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분노를 자극하는 말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왜 화가 나는지,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화가 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주요 자극은 무엇일까요? 화가 났을 때 보여주는 주요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주요 자극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요 원인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하고 있던 일이나 계획했던 일이 방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존중감이 상실했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기대나 소망이 어긋났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넷째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기대나 법칙이 어긋났을 때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이 망가졌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분노합니다. 우리 앞서 화이트데이 날 싸움 때문에 결국 남편을 찔러 죽였던 그 사건의 예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서 왜 부인이 화가 났는지 또 남편이 화가 났는지 각각의 입장을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는 주요 자극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가 화가 났던 이유는 화이트데이에 커피 한잔 할 계획이 남편에 의해 방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제안이 묵살당하자 남편이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므로 자기 존중감에 상처가 입었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는 최소한 화이트데이에는 커피 한 잔쯤 마시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습니다. 또한 통념적으로 화이트데이에는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시며 정을 나눠야 하는데 그것이 남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첫째는 집안에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에 그가 화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분으로 나를 치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이 망가졌을 때 그리고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고통이 있을 때 화가 나는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의 분노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의 입장이건 혹은 남편의 입장이건 그들은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주요 자극에 반응함으로 그것에 대하여 초기에 진압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의 주요 원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의 주요 원인을 좀 더 세분화하여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을 분노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분노의 주요 원인에 세분화된 이야기는 방해받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축구는 그만하고 집에 빨리 들어가거라. 축구를 하고 싶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축구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하는 그 원인 때문에 그가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욕과 무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남편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무슨 남자야.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자신이 모욕당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그것은 분노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요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 여사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니까 커피나 한 잔 타오지 그래. 이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성별은 자신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들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에 자극을 받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이번에는 빠져. 돈이 없지만 내가 빠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할 때 거기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함을 느낄 때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당신 군대가 있는 동안 나 애인 생겼어. 이런 말에 배신을 당했다 느끼고 탈령하고 또 폭력을 발생시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 위반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덟 번째는 무책임할 때, 아홉 번째는 근거 없는 거짓말, 비난, 경솔하거나 천박한 행동, 김을 파손, 고통이나 상처를 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중요 언어적 자극에도 역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위협적인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닥치지 않으면 그 입을 점점점 하는 그런 이야기들. 두 번째, 매도할 때 여자들이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듣는 여자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난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자극합니다. 네 번째는 불평을 통해서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이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 이런 류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벽창호 같은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이야기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할 때. 또 여섯 번째, 무시할 때. 또 상대방은 굉장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걸 반찬이라고 만든 거야? 일곱 번째는 욕을 할 때입니다. 욕 들은 사람이 분노합니다. 여덟 번째는 냉소적 표현들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돈을 더 날리겠지. 이런 비아냥거리는 냉소적 말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비언어적 자극도 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뜬다든지 인상을 쓰는 것, 눈을 치켜뜨고 또 큰 소리를 내고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몸을 밀치거나 깔보듯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또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말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는 것들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주요 언어적 반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도 발언을 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자가 뭐라고? 그럼 당신 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 이것은 화가 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했을 때 또 비난으로 대처할 때, 내가 뭘 어쨌다고? 나도 당신 때문에 인생 망가졌어. 세 번째는 위협적 발언입니다. 마지막 경고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 이것은 자신이 굉장히 화가 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불평입니다. 당신은 나더러 뭐라고 하지만 당신도 내 말 듣지 않잖아. 다섯 번째, 벽창호적 발언입니다.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화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무시적 발언. 당신이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일곱 번째, 육두문자를 사용해 욕하는 거. 여덟 번째, 냉소적 발언. 물론 당신은 살림을 잘하지. 그래서 참 돈도 많이 모았잖아. 이것은 냉소적인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입니다. 이건 역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요 비언어적 반응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거나 붉어질 때, 인상을 찌푸리거나 눈을 치켜뜰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한숨을 쉬거나 머리가 아플 때, 어깨가 긴장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말을 빨리하고 이를 꽉 물고 물건을 부수거나 과식이나 흡연 혹은 잠을 잘 때, 이 모든 것들이 말하진 않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화가 나고 있다는 비언어적 반응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초만 참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셉니다. 상대를 째려보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고함치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 혼내줄까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일로 빨리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또 경쟁적인 운동, 샤워를 한다거나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책 읽기, 살아서 화내고 싸울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기, 이것이 화를 멈추는데, 조기에 진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30초만 참으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상대방의 화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큰 호흡을 하고 그리고 숫자를 세면서 내 언어적 요소 혹은 비언어적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자극되지 않고 상대방도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가 초기에 진압이 돼서 더 크게 발생시키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지금 로마를 여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히 이 로마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베드로 성당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 내부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 성당 주변에 관한 그 주변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그 얽힌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들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은 베드로 성당 하면 그 내부가 어떤지 이 대단히 궁금한데요.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 겉만 이렇게 다니셔서 매우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 성당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베드로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그 넓은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는 특별히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옮겨진 그런 측면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오벨리스크 꼭대기에 보면은 알렉산드로스 7세 가문의 문장이 있고요. 또 십자가를 올려놓아서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주상과 십자가를 결합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북쪽면에 새겨진 라틴어를 이렇게 번역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황 식스투스 5세가 바티칸의 오벨리스크를 불경한 미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정당하고 순조롭게 불패의 십자가에 봉헌했다. 교황 제위 제2년 1586년. 제가 이걸 읽을 때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이 오벨리스크 방첨탑은 우상이야. 그런데 그 우상을 옮겨다가 신성한 그 성당 마당에다가 세워놔 놓고 십자가에 봉헌을 했다. 십자가와 이 합쳐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기에 새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레위기 26장 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오벨리스크를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이라고 하는 말이 오벨리스크입니다.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런데 가톨릭은 왜 거기다가 성당 그 광장에다가 이집트의 주상을 세웠는지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늘씬하고 우아한 오벨리스크 양편에 보니까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습니다. 대성당 앞에 설치한 이 분수대는 성당에 들어가기 전 물로 이렇게 신체를 정화한다는 의미를 상징한 것입니다. 성당에 들어갈 때 좀 씻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성소의 개념과 비슷한 것입니다. 두 분수 사이의 바닥 원형의 대리석판 위에 올라서서 열주회랑의 기둥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네 개의 기둥이 하나로 포개져 보입니다. 제가 가만히 자세히 봤어요. 그 설계자의 정말 치밀함과 정확성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베드로 성당이 세워진 이 자리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사형시킨 곳이고 몸에 불을 붙여 바티칸 언덕 주변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한 잔인한 장소입니다. 카리굴라의 그 경기장이 나중에 네로 경기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베드로와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네로 경기장이 현재의 이 베드로 성당과 광장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흘린 피 위에 베드로 성당과 베드로 성당의 광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그곳에 섰을 때 정말로 엄숙한 마음이 섰습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참회하며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가 눈에 아련거렸습니다. 그 옆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거꾸로 달려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여보 힘을 내시오 힘을 내시오 그리스도를 쳐다보시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음하며 줄줄이 죽어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룡거렸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 12월 23일 이 성당 지하실의 기저에서 베드로의 무덤을 확인했다고 공포함으로써 그때 이후로 이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건축되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이 베드로의 광장 주위의 웅장한 대리석 조각들과 장엄한 건물들이 순교지로서는 어울리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순교자의 그 흘린 피 위에 건설된 이곳이라면은 우리나라 동작동 국립묘지나 또 저기 이천에 가면 국립호국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킨 베드로를 포함한 순교자의 호국원이라 그렇게 칭하고 거기 걸맞게 꾸민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시구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티칸 대성당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정식 입구를부터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이 정식 입구는 로마의 모든 초창기 성당들처럼 역시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교회를 건축할 때에 광야의 성소처럼 입구를 동쪽에 두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서쪽에 문이 있고 이 동쪽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동쪽을 입구로 두면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도 보니까 이런 이치를 따른 것 같아요. 베드로 광장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은 르네상스 양식의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외양 위용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장엄하고 웅장하게 그지 없습니다. 이 옛날 그 베드로 성당은 또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교황 실베스터 1세가 이 베드로의 처형장인 갈리굴라 경기장의 자리에 세웠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옛 대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가 AD 800년 12월 24일 피핀 왕의 아들 카를로스 대제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 시작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끝이 날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카를로스 대제의 이 대관식 이래 1452년까지 무려 유럽의 황제 23명이나 바로 이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이 머리에 왕관을 얹어주는 대관식이 행해졌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교황의 권세가 그만큼 하늘을 찌를 듯 막강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00년 이래에 1000년 동안에 황제들은 유럽을 지배하되 황제를 왕좌에 앉힐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황의 이 승인 아래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그제야 카누사의 굴욕 사건과 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왕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고 한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1000년이 지나자 옛 성당이 너무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그걸 완전히 헐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새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라만테가 설계해가지고 1506년 4월 18일 공사가 시작돼서 기라상 같은 최고 건축가와 예술가를 동원해서 계속 지어나갔는데 1546년 바오로 3세는 71세에 노장 미켈란젤로를 건축공사 책임자로 임명해서 건축을 계속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또 서론이 너무 또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 대성당의 이 정면 2층에는 이 광장을 향해 세 개의 발코니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발코니는 강복의 발코니라 일컫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곳은 새 교황이 광장에 운집한 군중 앞에서 처음으로 강복을 하는 장소인데요. 이외에도 그곳에서 매년 성탄절과 부활절 정오에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 강복 우르비 에트 오르비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지고 베드로 성당 정문에 딱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문에 딱 이르렀는데 이 계단을 보니까 경비가 반바지를 입은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요. 여자들은 이 어깨를 이렇게 드러낸 반소매, 이 반소매도 아니죠. 어깨를 드러내는 옷을 입은 자는, 미니를 입은 자는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한쪽에 보니까 이까지 와서 말이죠. 그 성당에, 베드로 성당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억울한지 어떻게 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해가 종이를 사가지고 종이로 힘없게 드러난 넓적다리를 가느라고 아주 이렇게 가리느라고 법석을 떠는 진풍경이 광장 한쪽 구석에서 연출되고 있었는데 참 아주 볼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에 구경을 하시려면은 이 참고해서 옷을 아주 정복을 잘 입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난간에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서면은 다섯 개의 육중한 청동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죽음의 문, 선악의 문,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필라라테 문, 보통의 출입문인 성찬식 문, 그리고 이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 끝에 굳게 닫혀 있는데 이거는요 거대한 청동의 문인데 이거를 더 홀리 도어 성문 거룩한 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성당의 이 거룩한 문은 25년마다 한번 여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쪽에 제가 안쪽에서 이제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1999년 12월 24일에 한번 개문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월 6일에 다시 폐문한 게 그게 가장 최근의 일시입니다. 이 문이 열리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기다려져야 되겠죠. 이 가운데에 이제 청동문을 통과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선 성당의 아주 장엄한 위광에 눌립니다. 거대한 규모와 여러 상들 그리고 금빛 찬란한 호화스러움에 아주 입이 쫙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나 막론하고 다 그래요. 제 옆에 있던 사람이 혀를 내두르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꼭 이런 곳에 계실까 그렇게 하고 의아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성당은 보니까요. 현관을 포함해서 길이가 211.5m이고 천장의 높이가 45.4m로 무려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그럽니다. 본당 바닥의 붉은색 원형 대리석은 교황의 권세를 가시하는 표시이고 바닥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31곳의 길이가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500개에 달하는 기둥이 있고요. 400개가 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44개의 제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 물은 그 44개나 있으니까요. 도움도 보니까 10개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00여 개의 모자이크 그림들이 벽면에 장식되어 있는데 아주 화려 희황 찬란합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어딘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89년에 건축된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에 있는 1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화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뒤이어서 이 베드로 성당은 두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아, 참 미켈란젤로가 아주 천부적인 창작력으로 자신이 설계해서 이 성당에 거대한 돔을 건축했는데 그 이 돔도 보니까 지상에서 십자가까지 높이가 136.5m이고 도움의 지름은 42m입니다. 애석하게도 미켈란젤로가 1564년에 사망하자 베드로 성당의 건축일은 델라 포르타와 폰타나에 의해서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를로 마테르노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성당의 정면이 이 정면이 완성이 되었고 드디어 교황 오르반 8세 때 건축을 시작한 지 120년 만인 1626년 11월 18일 완공식을 거행한 곳인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내일 다음에 다시 또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베드로 대성당에 한번 딱 가봤는데요. 목사님처럼 자세히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학생들을 제가 인솔 하고 왔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들을 관리하다 보니 저는 목사님처럼 자세하게 이 베드로 성당 이 바깥 부분부터 해가지고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시니 그때 그 생각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한 2시간 정도면 이것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보고 또 살펴보신 것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2시간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한 반대로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